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어제 미 ABC 방송에 출연해 11일 오전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북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북한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 등과 관련해 북한과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는 바가 없다고 답하면서 한국이 북한과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정의용 실장과 볼튼 보좌관의 통화 계획과 관련해 한미 양국 NSC 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과 정의용 실장 간의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면 양측은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동향과 이에 따른 대응 방안, 또 2차 미북 정상회담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도네시아 여성이 오늘 석방됐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이날 김정남 살해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 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아이샤 씨를 석방했습니다. 검찰의 공소 취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말레이시아 법무장관이 인도네시아 법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제기한 우려와 양국 관계를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샤 씨는 석방 직후 오늘 아침에 석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놀랍고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베트남 여성 도안티 흐엉 씨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흐엉 씨 역시 공소가 취소돼 석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이 탑승객 157명이 사망한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자사의 보잉 737 맥스 8 운항을 중지시켰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 대변인은 오늘 아직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 차원에서 해당 기종 넉 대의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에티오피아에서 어제 승객과 승무원 157명을 태우고 케냐 나이로비로 향하던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 8이 이륙 6분 만에 추락해 탑승객 전원이 숨졌습니다. 에티오피아 당국은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여객기는 추락 직전 급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요동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이 오늘 자국 항공사들의 추락한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와 같은 기종인 보잉 737 맥스 8의 운항을 오후 6시까지 잠정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의회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의 방향을 결정할 표결을 이번 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국 하원은 내일 테레사 메이 총리와 유럽연합이 마련한 브렉시트 수정 합의안에 대한 2차 승인 투표를 실시합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 1월 브렉시트 승인 투표에서 합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2차 승인 투표가 부결되면 오는 13일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여부를 의회에 묻는 투표가 치러집니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영국은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게 되지만 의회가 노딜 브렉시트를 거부하면 14일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국의 EU 탈퇴 시한은 이달 29일인 가운데 안토니오 타이아니 유럽의회 의장은 9일 영국의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더라도 최대한 7월 초까지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오늘 이라크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로하니 대통령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이라크를 공식 방문한다며 방문 목적은 양국 관계 강화라고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이란과 이라크의 관계는 특별하다면서 이란 정부와 국민은 언제나 영내 이웃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방문 첫날 바르함 살리 이라크 대통령과 압델 압둘 마흐디 총리 등과 회담했습니다. 이란 관영통신은 양국이 로하니 대통령의 방문 기간 에너지와 교통, 농업, 보건 분야 등의 협력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 고위 관리는 이라크는 이란이 미국의 부당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통로라면서 이번 방문이 이란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첫 해인 지난 2017년 총 14만 달러에 상당하는 선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로부터 받은 선물 목록을 발표했는데요. 보석과 그림, 골프채 등 종류도 무척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비싼 선물 두 개는 모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선물한 것이었는데요. 화려하게 장식된 서예 작품과 상자는 14,000달러로 호가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마랄라고 리조트에 있는 분홍색 저택이 그려진 도자기 식기 세트는 16,000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도 골프채와 핸드백, 만년필 등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선물을 여러 개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들을 위한 선물도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선물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가질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선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모두 미 국립문서보관소로 넘겨서 보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통령이나 가족이 그 선물을 원하면 정부에 돈을 내고 사갈 수 있는데요.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물을 구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11도로 구름이 조금 낀 날씨 보이는데요. 북한은 오늘 밤부터 내일 낮까지 평안도와 함경도 지방은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오후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에선 1에서 3미터를 일겠고 서해북 밭바다는 0.5에서 2미터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0도에서 5도, 신의주는 0도에서 6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도에서 8도, 함흥은 영하 1도에서 11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1도에서 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진심이 가득 담긴 마음과 사랑이 아닐까요? 콜린 레이와 짐 브랭먼이 함께 부릅니다. 당신은 사랑을 나에게 주었고 난 그 선물에 매일 감사한다고 노래하는 The Gift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is to hold you forever. All I need is you more every day. You saved my heart from being broken apart. You gave your love away, and I'm thankful every day for the watching as you softly sleep. What I'd give if I could keep just this moment. If only time stood still. But the colors fade away, and the years will make us gray. But baby, in my eyes, you'll still be beautiful. And all
All I want is to hold you forever. All I need is you more every day. You saved my heart from being broken apart. You gave your love away, and I'm thankful every day for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 8 여객기가 10일 이륙 직후 추락해서 탑승객 전원이 숨졌습니다. 에티오피아와 중국 당국은 자국 항공사에 즉각 해당 기종의 운항을 잠정 중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집권 후 처음으로 이라크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이어서 인도 총선에서 안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10일 오전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출발해서 케냐 나이로비로 향하던 에티오피아 항공 보잉 737 맥스 8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했던 승객과 승무원 157명이 전원 숨졌습니다.
네, 탑승객들의 신원은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네, 사고기에는 30여 개국 승객이 탑승했던 걸로 전해졌는데요. 케냐인 30여 명, 캐나다인 18명, 에티오피아인 9명, 미국과 중국인이 각각 8명 타고 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인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비 아흐메드 에티오피아 총리는 정부를 대신해서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했습니다.
네. 자, 사고 원인은 뭘로 밝혀졌을까요?
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예, 이 사고 비행기는 이륙한 지 6분 만에 이 교신이 끊어지면서 남동쪽 방향에서 추락했는데요. 현재 조사관들이 사고 원인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 기체의 잔해를 수습 중인 가운데 이 블랙박스가 회수됐습니다.
네.
예, 현지 언론들은 기체 잔해와 승객들 소지품 또 시신 등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 사고 현장이 참혹한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몇몇 나라들이 이번 사고기와 같은 기종의 여객기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고요?
네, 에티오피아 당국이 사고 발생 바로 다음 날에 보잉 737 맥스 8 기종의 운항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추가적인 안전 예방의 일환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아프리카 최대 항공사인 에티오피아 항공은 해당 기종을 4대 더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도 사고기와 같은 기종의 여객기 운항을 중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민항국은 11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날 오후 6시까지 동일 기종의 상업 운항을 중단할 걸 각 항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민항국은 인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항공기가 이륙 단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문에서 지적했는데요. 이번 사고가 조종 미숙이라든지 정비 불량이 아니라 기체의 결함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네. 자, 중국은 해당 기종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네, 중국 항공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보잉 737 맥스 8은 모두 96대라고 중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남바항공이 24대, 중국 국제항공이 15대, 그리고 하이난과 상하이 항공이 각각 11대, 그리고 샤먼 항공이 10대를 갖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아직 사고 경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서 최근 무역 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 정부에 대한 일종의 시위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자, 보잉 737 맥스 8 여객기, 이 미국의 보잉사가 야심차게 내놓은 신형 비행기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보잉 737 여객기는 여객기의 대명사로 항공업계의 절대강자로 오랫동안 군림해 왔는데요. 이번에 추락한 보잉 737 맥스 8은 기존의 보잉 시리즈 엔진을 개조해서 이 보잉사가 야심차게 내놓은 최신형입니다. 하지만 몇 달 전에도 보잉 737 맥스 8 기종 여객기 사고가 발생해서 이 기종 여객기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발생한 사건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10월 말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을 이륙한 보잉 737 맥스 8 여객기가 이륙 11분 만에 자바해에 추락해서 탑승객 189명이 모두 숨졌는데요. 아직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자동항법 장치 오작동 때문이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기종을 인도받은 지 3개월이 채 안 돼서 끔찍한 사고를 당한 이 인도네시아 라이언 항공사 측은 전에도 이런 오작동을 겪었다는 조종사들의 증언을 전했습니다.
네.
예, 인도네시아 당국은 오는 8월까지는 사고 경위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뭐 그런데 불과 5개월도 채 안 돼서 또다시 대형 비행기 참사가 발생하는 바람에 국제사회의 충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케냐의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은 트위터에 탑승객과 모든 가족, 동료들을 위해 기도한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즉각 성명을 내고 에티오피아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고요. 주스텐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등 세계 각국 정상들도 속속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고기에는 유엔 직원들도 여러 타고 있었다고요.
네, 19명이 탑승하고 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유엔 환경 프로그램 연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탑승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직원들을 비롯해서 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구촌 오늘의 다음 소식입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이라크를 방문했군요.
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11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이 이라크를 공식 방문한 건 2018년 8월 집권한 이후 이번이 처음인데요. 로하니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이라크를 방문한 적이 있고요. 2016년에 이라크를 공식 방문하려다가 불분명한 이유로 돌연 취소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라크와 이란은 오랫동안 적대 관계를 계속해 왔는데 다소 뜻밖의 행보 같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라크와 이란은 140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오랜 앙숙 관계였습니다. 지난 1980년에도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이 이란을 침공하면서 8년 동안 전쟁을 벌인 적도 있는데요. 하지만 사담 후세인 정권 몰락 후에 일부 개선 조짐을 보이다가 최근 이란이 이라크 정부를 도와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준동한 이슬람 순위파 극단 무장 세력 IS 격퇴에 나서면서 양국 관계가 다소 개선됐습니다.
네. 자, 로하니 대통령이 이번에 이라크를 방문하는 그 목적은 뭔가요?
네. 이란 관여 이르나 통신은 로하니 대통령이 사흘 동안 이라크를 방문하는 동안에 에너지와 교통, 산업 등의 분야에서 공동 합의문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로하니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대동했는데요. 이란의 한 고위관리는 로이터통신에 이란에게는 이라크가 미국의 부당한 제재에 맞서는 우회 통로라면서 이번 방문이 이란 경제에 기회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부당한 제재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란이 지난 2015년에 주요 6개국과 체결한 이란 핵 합의 이후에도 이 비밀리에 핵 개발을 계속해왔다면서 석유, 금융 부문, 자동차, 금, 귀금속 품목 등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복원시켰는데요. 이란은 미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핵 합의 국가들에게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 프랑스, 영국, 유럽연합 등은 미국의 제재를 우회할 특수법인인 인텍스를 출범시킨 상태인데요. 이란은 이 정도 조치로는 부족하다면서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로하니 대통령이 이번 이라크 방문을 통해서 미국과 주변국들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풀이했습니다.
네. 자, 로하니 대통령 첫날 어떤 일정을 보냈습니까?
예, 로하니 대통령은 도착하자마자 이란 최대 사원의 하나인 이맘 카드힘을 방문하는 걸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바르함 살리 대통령, 압델 압둘 마흐디 총리 등과 잇따라 회담했는데요. AP통신은 로하니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이란과 이라크 전쟁 이후에 양국의 관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도 총선에서 안보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고요?
네, 오는 4월과 5월에 걸쳐서 인도에서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데요. 의원 내각제라서 다수당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정권이 바뀔 수 있습니다. 현 정부 수반인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재선에 도전하는데요. 나라의 안전을 지킬 세력에 힘을 달라면서 소속인 인도 국민당 BJP에 투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자, 모디 총리가 강조하는 이 나라의 안전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이웃 나라인 파키스탄과의 충돌에 관한 얘기입니다. 최근 양국이 접경지대 카슈미르에서 공습을 주고받았는데요. 모디 총리는 인도군이 공습을 단행한 다음 날 선거 유세에서 우리 국민이 안전한 보호 안에 있다는 걸 확실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자극적인 어휘를 사용해서 안보 문제를 현안으로 부각시키는 중입니다.
네, 자극적인 어휘로 무슨 말을 한 겁니까?
네, 파키스탄을 겨냥해서 테러 분자들에게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하는 게 새로운 인도라고 얼마 전 행사에서 연설했는데요. 안보를 위해서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키스탄에 대한 강경 입장을 연일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인도와 파키스탄의 충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인도 공군이 지난달 26일에 이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에 있는 발라콧 일대를 공습했습니다.
예.
예,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인 자이시의 모하마드의 테러 캠프가 목표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오랫동안 인도와 파키스탄이 카슈미르에서 갈등을 빚긴 했지만 이런 전면 공습은 거의 5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파키스탄이 반격하면서 이 두 나라 공군이 공중전까지 벌였습니다.
예, 공중전이라면 전투기끼리 교전을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파키스탄 측이 인도령 카슈미르에 있는 푸라마 일대를 보복 공습했는데요. 인도 공군이 대응 출격하면서 교전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가 격추되는 등 인도 쪽에 피해가 있었는데요. 모디 총리는 테러 분자들을 응징해야 한다면서 추가 군사 행동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두 핵 보유국의 충돌이 확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모디 총리의 이런 안보 행보가 선거 전에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파키스탄 공격 후에 인도 정부와 이 집권당의 지지세가 빠르게 오르는 중입니다.
네.
예, 지난 1월만 해도 모디 정권의 지지율은 사상 최저치였는데요. 실업률 상승, 농민들의 불만 때문에 재집권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 지지율이 60%를 넘어서 기존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고 현지 여론조사기관이 전했습니다.
네. 자, 집권 인도 국민당 BJP로선 이 총선 득표의 효과를 좀 보겠네요.
네. 이 때문에 야당은 모디 총리와 BJP가 국가 안보를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디 총리는 오히려 야당이 파키스탄과의 충돌에 관한 사안을 정략화하고 있다면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파키스탄과의 충돌을 정략화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인도 최대 야당인 국민회의 측이 모디 정부가 파키스탄 공습 전과를 과장했다고 폭로하는 중입니다. 인도 공군이 발라쿠트 일대를 공격한 결과 테러 분자 200명에서 35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증거가 없다고 국민회의 지도자 디비자야 수칭 의원이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집권인민당은 야당이 군을 모욕하고 있다고 반격했습니다.
네, 자 모디 총리와 집권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상황을 야당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야권 후보 단일화가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야당끼리 경쟁하기보다는 힘을 합쳐서 인도 국민당과 모디 정권을 끌어내자는 건데요. 인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우타르 프라데시주 양대 정당인 사마주와디 당 그리고 바후잔 사마주 당이 최근 선거 연합을 결성했습니다. 이들 두 야당은 최근까지도 다툼이 많았는데요. 정권 교체를 명분으로 뭉치는 겁니다. 또 서벵갈주에서도 야권이 주도하는 인도연합이라는 정치 세력이 출범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자금 86억 달러를 포함한 2020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11일 내놓을 예정입니다. 2020년은 대선이 있는 해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상대할 민주당 후보로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달 신규 창출된 일자리가 2만 개에 그쳤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0 회계연도 예산안을 내놓는군요.
네, 내년에 미국 연방정부가 쓸 돈을 의회에 요구하는 2020 회계연도 예산안을 11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나라 빚을 줄이기 위해서 지출 감축에 초점을 맞춘 예산안이라고 백악관 관계자가 10일 언론에 설명했는데요. 이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소속 정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공방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려는 자금이 많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86억 달러를 관련 사업에 배정한 것으로 백악관 측이 설명했는데요. 장벽을 반드시 세우자는 공화당과 그럴 수는 없다는 민주당이 오랫동안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못해서 지난 연말부터 35일 동안이나 연방정부가 부분 업무정지, 셧다운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었는데요. 이 당시 역사상 최장기 셧다운 사태였습니다.
네, 자, 셧다운 사태까지 가져왔던 이 국경 장벽 갈등이 그럼 다시 벌어질 거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야당인 민주당은 올해 예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57억 달러 규모의 장벽 건설 자금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원이 배정한 금액은 13억 7천 5천만 달러였는데요. 원래 요청했던 금액의 4분의 1에도 못 미쳤던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내년 예산안에 훨씬 많은 액수를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멕시코 국경에 장벽 건설하는 자금을 86억 달러로 잡았으니까 올해 배정된 13억 7천 5천만 달러의 6배가 넘는 액수를 요구한 건데요. 내년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졌다. 주요 매체들이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번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정책 강화에 대한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킨 근거가 될 것이라고 한 정부 당국자가 로이터통신에 설명했습니다.
네. 자, 장벽 건설 자금 86억 달러 외에 내년도 예산안에 또 어떤 것들이 들어있나요?
네, 그 밖에 이민 세관 관리 요원들과 국경 통제 인력을 늘리는 자금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출 감축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돈을 쓰는 내용만 있네요.
네, 이 지출 감축 분야는 이 이민 분야가 아니라, 이 복지, 교육 분야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구체적으로는 대학생 학자금 지원 예산을 상당히 줄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또 앞서 의료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어나 사회보장연금 예산도 기준보다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행정부가 지출 감축을 원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미국의 나라 빚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 국가 부채가 2조 달러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쌓여진 이 미국의 국가 부채는 22조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 예산 당국은 연 5% 이상 이 지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15년짜리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계획을 통해서 오는 2034년까지 이 지출과 균형이 맞춘 예산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외교나 대외 정책 예산도 줄이나요?
네, 외교나 대외 정책 예산은 지출 감축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출 감축은 대부분 미국 내의 사업에 쓰이는 자금에 집중됐는데요. 이 국방부가 가져갈 예산도 감축 대상이 아니라고 미 당국이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네. 자, 새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 국경 장벽 자금 때문에 민주당이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11일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86억 달러 장벽 예산을 배정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필수 사업에 대한 지출 감축 때문에 미국의 안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트럼프 예산안은 예측했던 대로 위험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또 민주당은 주장했습니다.
네. 저 의회에서 의결이 쉽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해 중간선거 이후에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까지 이 때문에 끊임없이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대선에 나설 민주당 후보군에 대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네.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맞설 민주당의 후보군 윤곽이 지금 어느 정도 추려지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선두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오와 지역신문 드모인 레지스터와 CNN 방송이 9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27%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고요. 샌더스 상원의원이 25%로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어떤 사람들의 또들이 있나요?
예, 3위와 4위에는 여성 주자들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9%를 기록했고요. 카멜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7%를 얻었습니다. 5위는 지지율 5%인 텍사스 출신 베토 오르쿠 전 하원의원이 기록했습니다.
네. 자, 이번 여론조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번 조사는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결했던 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한 뒤에 처음 공개된 주요 여론조사 결과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와주는 대선 후보 경선이 가장 먼저 치러지는 곳인데요. 따라서 아이오와 민심을 파악하면 대선 전 초반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이오와주 경선 언제 열리죠?
네, 아이오와주 민주당 코커스 경선 투표가 내년 2월 4일 치러지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도 안 남은 겁니다.
네.
아, 이번 코커스에 참가할 의향이 있다는 민주당원 401명에게 지난주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이번에 공개된 겁니다.
네. 자,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빠진 뒤에 바이든, 샌더스 양강 체제로 초반 판세가 정리됐다고 볼 수 있겠군요.
예, 일단 그렇습니다. 특히 샌더스 상원의원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얼마 전에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바이든 전 부통령은 아직까지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다음 달쯤에 대선 도전 의지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언론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 대선 주자 여론에서 1위를 차지한 바이든 전 부통령 어떤 인물인가요?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델라웨어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을 오래 지냈는데요.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에서 8년 동안 부통령을 지냈습니다.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정치인들과도 두루 허물없이 지내기 때문에 워싱턴의 마당발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요.
네.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냈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지난해 타계했을 때 연결식 현장에서 감동적인 추도사를 해서 주목받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민주당원들이 아무래도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의 연륜과 경험을 좀 높이 사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의 오랜 정치 경험을 이 지지하는 이유로 꼽은 응답자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65%에 달했는데요. 반면에 31% 정도는 이 바이든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설 시기가 이미 지났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금 76살인데요. 내년 대선에 나서서 당선되면 이 4년 임기를 마친 뒤에는 80세를 훌쩍 넘기게 됩니다.
예. 자, 그럼 2위로 바짝 뒤따르고 있는 이 샌더스 의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 미국 북동부의 버먼트주에서 이른바 풀뿌리 시민사회 운동과 이력을 가졌는데요. 연방정계에 진출한 뒤에는 갖가지 이 진보적 의제를 던져서 주목받았습니다. 이 무소속이지만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에 참가해서 막판까지 이 클린턴 후보와 경합했었는데요. 아, 진보적이긴 하지만 이 급진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어서 이 중도적인 유권자들에게서는 거부감도 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 버니 샌더스식 정치가 2020년 대선을 규정할 것이다. 이런 기사도 보도했습니다.
예. 자, 샌더스식 정치가 2020년 대선을 규정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 다소 이 급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샌더스 의원이 주목받는 것을 지켜본 민주당의 이 대선 주자들이 이 너도 나도 좌향좌 이 좌파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보다 더 진보적 의제를 들고 나오는 일에 민주당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는데요. 실제로 이번 여론조사에서 3위에 오른 워런 상원의원은 아마존이나 구글, 애플 같은 대형 기술 기업들의 독점 구조를 해체시키겠다는 공약도 내놨고요. 또 부유세를 새로 만들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2019년 2월 미국 고용시장 통계가 나왔군요.
네, 8일 미 연방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통계인데요. 지난달 실업률이 3.8%를 기록했고 이 기간에 비농업 부분 일자리는 2만 개가 추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얼마나 차이가 났습니까?
네,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예상치는 실업률이 3.9%였고요. 일자리 신규 창출 숫자는 18만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은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던 거고요. 일자리 추가 수는 예상보다 크게 못 미쳤습니다.
네, 지난 1월에 실업률이 4%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월 실업률은 전달과 비교해서 0.2%포인트 떨어진 건데요. 이 노동통계국은 지난 1월 25일에 연방정부 부분 폐쇄, 이 셧다운 사태가 끝나고 이 공무원들이 업무에 복귀한 것이 이 실업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2월에 미국 내 실업자 수는 모두 620만여 명으로 1월보다 30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네. 자, 2월에 일자리 추가 수가 2만 개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적게 나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 전달인 1월에 31만 1천 개 일자리가 신규 창출됐으니까 지난해에 매달 평균 22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된 것과 비교하면 많이 적게 나온 셈입니다.
네. 자, 그럼 업종별로는 고용 현황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전문 또 사업 서비스 업종이 4만 2천 개가 추가돼서 1위를 기록했고요. 그 외에 이 보건 관련 업종의 일자리가 2만 1천 개, 그리고 도매 무역 업종이 1만 1천 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 이 건설업에서 일자리 3만 1천 개가 감소한 것이 눈에 띄는데요. 이 건설업종에서는 지난 1월에 5만 3천 개가 추가됐었습니다. 한편 이 여가 또 접대 업종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자, 시간당 임금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군요.
네, 민간 비농업 부분 시간당 임금은 전달보다 11센트 오른 27달러 66센트였습니다. 이 전달인 12월에는 시간당 임금이 2센트가 올랐었는데요. 이로써 지난 1년 동안 시간당 임금은 3.4% 인상된 셈입니다.
네. 자, 그 밖에 이날 발표에서 눈길을 끄는 항목이라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예,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일자리 추가된 숫자가 수정됐습니다. 12월은 22만 2천 개였 개였다가 22만 7천 개 추가된 것으로 수정이 됐고요. 올해 1월은 30만 4천 개였다가 31만 1천 개 추가된 숫자로 수정이 됐습니다. 수정된 결과를 반영하면 지난 석 달 동안 비농업 부분 일자리는 매달 평균 18만 6천 개가 추가된 셈입니다.
네, 자 2월에 미국 고용시장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일자리가 증가되는 흐름이 지난 2017년 9월 이후 처음으로 가장 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몇몇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도 말합니다. 하지만 실업률이 다시 4% 아래로 떨어졌고 또 임금이 지난 2009년 이래 가장 많이 오르는 등 이 고용 지표는 여전히 좋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공개된 연준의 베이지북은 미국 경제 성장세를 완만한 수준에서 다소 미약한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내 사랑밖에 없다고 노래하는 All You Need Is Love, 린든 데이비드 홀이 부릅니다.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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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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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Nothing you can do can't be done.
Love.
Nothing you can sing that can't be sung. Nothing you can say, but you can learn how to play the game. It's easy.
There's
nothing you can make that can't be made. No one you can save that can't be saved. Nothing you can do, but you can learn how to be you. It's easy.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장량입니다. 1994년 개봉한 미국 할리우드 영화 포레스트 검프. 각종 영화상을 휩쓴 건 물론 세계적으로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둔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영화 가운데 한 편입니다. 포레스트 검프라는 이름을 가진 정신지체인의 삶을 통해서 1970년에서 80년대 미국 역사를 서사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이 영화에는 댄 중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주인공 검프와 함께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 큰 부상을 입고 절망에 빠지지만 결국 재기에 성공하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 댄 중위를 연기했던 영화 배우가 실제로 상위 군인들을 돕는 활동가가 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상위 군인 활동가로 변신한 할리우드 배우 게리 스미스.
늘 휠체어에 앉아 생활하는 브라이언 앤더슨 씨는 미 육군 소속으로 지난 2005년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October 23rd, 2005. That's the date that I got blown up.
2005년 10월 23일이었습니다. 제가 탄 차량이 폭발했던 날이요.
당시 앤더슨 씨가 운전하던 군용 차량이 사제 폭발물의 공격을 받았고 앤더슨 씨는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이후 앤더슨 씨는 미국으로 돌아와 월터리드 육군 병원에서 길고 긴 치료의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의족을 한 채 걷는 법을 배우며 고통스러운 재활 훈련을 하는 동안 많은 유명인이 앤더슨 씨를 찾아왔습니다.
I didn't care. I tried not to pay attention.
하지만 전 그런 사람들을 크게 반기지 않았습니다. 상위 군인을 만나 사진이나 찍고 자기 자랑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처럼 보였으니까요. 일부러 관심을 안 보였어요.
이런 앤더슨 씨 앞에 특별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I'm trying to like, excuse me, can I get by, can I get by?
저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몰려있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 꼬꾸라졌죠. 난 그 사람의 가슴팍을 움켜잡았고 그 사람이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붙들고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게리 스미스 씨! 그러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진짜 댄 중위님이군요.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등장인물 댄 중위는 앤더슨 씨처럼 베트남전에서 두 다리를 잃어 휠체어에 의지한 채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I never thanked you for saving my life.
이 댄 중위를 연기한 배우가 바로 게리 스미스 씨입니다. 스니스 씨는 영화가 개봉한 1994년 전미 상위 군인 대회에 참석했다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And the ballroom was filled with over 2,000, and they were cheering.
당시 행사장엔 2,000명이 넘는 상위 군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제가 무대 위에 오르자 다들 댄중이를 연호했죠. 당시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고요. 그날 이후 상위 군인들을 위한 활동가로 나서게 됐습니다.
스니스 씨는 자신의 이름을 딴 게리 스니스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본인은 직접 군복무를 하지 않았지만 베트남 전쟁이 가져다준 교훈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겠다는 의무감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리곤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All right, we are here live with Gary Sinise. What's been your experience on
재단은 전장에서 부상한 군인들의 자립을 돕는 일명 RISE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상위 군인들을 위한 집을 지어주고 있고요. 전사한 군인 가족을 돕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활동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댄 중위 밴드를 만들어 세계를 돌아다니며 모금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Let's welcome Gary Sinise and the Lieutenant Dan Band.
이런 스니스 씨의 노력에 감명받는 사람들은 상위 군인들만이 아닙니다. 최근 동료 유명 연예인들이 스미스 씨의 활동에 감사하며 응원하는 동영상을 공개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Thanks, Lieutenant Dan. That makes me feel really good.
이라크 참전 군인인 브라이언 앤더슨 씨는 현재 게리 스미스 재단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재단에서 운영하는 라이즈 프로그램을 통해 곧 새 집을 갖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I got the sense that he felt a little guilty that he never served.
스미스 씨를 보면 본인이 직접 참전 경험이 없는 데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스미스 씨에게 늘 말합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각자의 방법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자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죠. 스미스 씨는 제가 함께 복무했던 그 어떤 군인들보다 더 애국자이십니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시리아에는 많은 군인이 파병돼 있는데요. 게리 스미스 씨를 비롯한 미국 내 많은 개인과 단체는 다양한 활동과 모금을 통해 이들 군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계산대와 점원이 필요 없는 상점 그랩 앤 고.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려면 계산대를 지나야 합니다.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다가 점원이 계산을 해주면 가격을 지불한 후에 가게에서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이제 계산원도 점원도 긴 줄도 필요 없는 가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최대의 인터넷 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무인 점포를 낸 후 여러 신생 기업이 무인 점포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They're not just cashless, they're cashierless.
무인 점포는 계산원도 그리고 현금도 필요 없는 가게입니다. 가게에 들어가서 기능형 손전화, 스마트폰에 앱 기능을 켜고 쇼핑을 시작하고요. 원하는 물건을 집어들고 그냥 걸어나오면 됩니다. 마치 물건을 훔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히 범죄는 아니죠.
아마존은 이런 형태의 무인 점포 아마존 고를 미국 내 3개 도시에서 총 9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가게 들어가 스마트폰 앱을 켜면 가게 천장에 달린 카메라와 센서가 손님이 무엇을 사는지 추적하고요. 손님의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돈을 빼가는 방식이죠. 미국의 신생 기업인 지핀과 스탠다드 코그니션도 현재 미국과 해외에 이런 무인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For us, we see the world as millions of retailers are already there. Let's just help.
우리는 무인 점포를 따로 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가게에 무인 점포 기술을 도입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코그니션의 마이클 서스월 공동 창업자는 이런 기술이 결국 가게 운영에 이익을 줄 거라고 설명하는데요. 손님들이 어떻게 쇼핑하는지, 매대에 상품을 어떤 식으로 진열해야 하는지를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님들을 추적하면서 만약 손님이 상품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면 곧바로 할인 정보를 전송해 손님이 그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구매 유도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I think in 5 years from now everyone will have shopped at an autonomous checkout store.
제 생각엔 한 5년만 있으면 누구나 무인 계산 방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10년 안에 이런 무인 점포가 보편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가 되면 무인 계산 방식이 없는 가게를 가는 게 어색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무인 점포는 소비자들의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정보가 나쁜 쪽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지핀의 공동 창업자 크리시나 모투쿠리 씨는 이런 점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Cameras are actually placed overhead, pretty high up in the ceiling, looking straight down. So they're almost like.
우리는 카메라를 천장 높은 곳에 달아서 소비자들의 정수리만 보고 추적합니다. 위성 항법 시스템이 도로 위의 차들을 추적하는 것과 비슷하죠. 따라서 우리는 소비자들의 얼굴을 보지는 못하고요. 당연히 안면 인식 기능을 활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취급할 수도 없습니다.
지핀과 스탠다드 코그니션은 현재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각각 작은 규모의 시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직 일반에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누군가와 오해 생겨서 불편한 적 있으셨죠? 그 문제를 탁 터놓고 대화로 풀고 싶을 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Clear the air. Clear the air. Clear the air. Clear the air. 이런 표현을 직역하면 공기를 정화한다인데요. 내가 화났을 때 혹은 감정을 숨기고 있을 때 오해를 풀자로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I need to clear the air with my roommate. 룸메이트랑 오해 풀어야 될 것 같아. We had a huge misunderstanding, but we're able to clear the air after talking. 우리 사이에 큰 오해가 있었는데 대화하고 나서 풀렸어. I need to clear the air with him, but I don't want to do it right now. 걔랑 오해 풀어야 되는데 지금은 하기 싫어. Clear the air. Clear the air. Clear the air. Clear the air. 오늘은 clear the air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iall. Thanks for watchi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존 덴버가 부르는 The Gift You Are, 당신은 선물과 같은 사람 전해드리며 전희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magine a month of Sundays, each one a cloudy day. Imagine the moment the sun came shining through. Imagine that ray of sunshine as you remember your darkest hour with dawn still far away. Remember the way that you longed for morning's light. And think of yourself as a candle. Make believe this is the first day. Everything all brand new. Make believe that the sun is your own lucky star. And then understand the kind of gift you are. The gift you are. Like the very first breath of spring. The gift you are. All the joy that love can bring. The gift you are. All of our dreams come true. The gift you are. The gift of you. You are the promise of all the ages. You are the prodigal son. You are the vision of prophets and sages. You are the only one.
bright tomorrow. Know that your dream will come true. Bury your dream in a sparkling crystal jar.